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와의 관계 단절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1967년부터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도와왔던 이 기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협정의 취소를 유엔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의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아울러 다른 국제 기구의 활동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니 데이넌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성명에서 하마스가 어떻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에 침투했는지를 강조하는 압도적 증거들을 유엔에 제출했지만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 수장인 필립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된 하마스 고위 관리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기구 직원이었다고 인정했으며 유엔 부대변인도 난민구호기구 직원 9명이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달 28일 자국 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활동과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구호 활동에 대한 이스라엘 당국의 협력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년 넘게 전쟁 중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지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레바논과 접경하는 이스라엘 북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레바논 남부의 리타니강 너머로 헤즈볼라를 몰아내고 모든 재무장 시도를 타격하며 우리에 대한 모든 행동들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휴전 합의와 무관하게 이스라엘 북부에서 대피했던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경에서 30km가량 떨어져 있는 리타니강을 포함한 남부 접경 지역에서 헤즈볼라 세력과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계속해왔으며 최근에는 상대편 영토 내부를 향한 대규모 공방이 오가는 등 충돌이 국지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이 레바논과 가자 등지에서의 휴전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협상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오늘 성명에서 레바논 남부 바라치 지역을 담당하는 헤즈볼라 지휘관 아부 알리 리다를 공습을 통해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별도의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순항미사일과 드론 개발에 참여하고 10년 넘게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 작전을 설계 및 수행해온 헤즈볼라 항공부대 소속 알리 바라카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항공기 44대와 함정 6척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연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3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44대와 함정 6척, 관공선 1척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항공기 중 37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남서부와 남동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며 한 국가가 영공 방위를 위해 국제 관행상 영공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하는 방공식별구역은 해당국이 진입하는 항공기의 식별, 통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합미사일 체계의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해군이 오늘 인도네시아 영해 일대에서 첫 해상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인도네시아 해군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4일부터 8일까지 수도 자카르타 동쪽 보르네오섬과 자바섬 사이에 있는 자바해에서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해군 간의 국제 파트너십 실현을 위한 연합훈련이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훈련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러시아 함정 4척이 어제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양국 해군의 경험 교환이 훈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취임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랜 비동맹 중립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방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각각 경합주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기도와 대화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행동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국제적인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로와 외교 수장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북러가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외교 정책이 미한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비나 눈 오는 곳도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1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국제적인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러 외교 수장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북러가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단계적 대응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러 외교 수장들이 지난 1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모스크바 외무부 리셉션 하우스에서 3시간 이상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과 특수서비스, 즉 안보 분야 사이에 매우 긴밀한 관계가 구축됐다며 이는 우리와 당신의 국민을 위한 중요한 안보 목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하는 북한의 원칙적인 입장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현명한 영도 아래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나 러시아 동지들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양측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러는 지난 6월 열린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쌍무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러가 여전히 파병 문제에 관한 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군이 직접 격전지 전투에 참가할 목적이라면 추가 파병 문제까지도 논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의 러북관계에 큰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포괄적인 협력관계, 그러니까 추가 파병부터 시작해서 경제협력, 군사협력, 다양한 분야 협력,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 이런 걸 협의했을 것 같고요.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나요?
러시아 측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보문을 전략대화 이튿날인 2일 배포했습니다. 공보문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전쟁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의 ICBM 도발 등을 두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한동맹이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런 북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우산을 추가로 펼쳐서 한미의 핵기반 동맹의 균형을 잡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하고 있는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서 러시아는 지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관련한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공보문은 또 이번 전략대화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는 데 대한 공동인식이 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 지난 주말에는 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달 31일 성명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신형 ICBM 화성포 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에 대해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멍청한 짓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가들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을 만들어 엄중한 위해를 가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편견적 입장이 미국과 추종 세력의 적대 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부각되면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이 한층 공세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을 계속 견제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러시아하고의 군사 안보 공조 또는 여론 공조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어떤 역할,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엔의 어떤 역할, 특히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비난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런 북러 간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북러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러가 추가적인 군사협력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이는 개탄할 만한 일이라며 국제사회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북한군 파병을 비롯한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재차 강력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30년 동안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영내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오던 세력이 누구였는지는 자명하다며 한미 양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 병력 이슈에 대한 중국의 침묵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런 언급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최근 몇몇 관련 보도와 각 당사자 반응에 주목했다며 주어로는 두 독립주권 국가로 양자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조로 양자교류 협력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각 당사자가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중국 외교부의 이런 언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미묘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러 밀착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파병 움직임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전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선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거나 중국이 직접 연루되는 데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기나 미한동맹 또는 미한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소장은 중국이 북러 밀착에 대응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한국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격적인 비자 이 면제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에서는 대단히 유해적인 일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소장은 주고받기식 외교에 철저한 중국으로선 아주 이례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 측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를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6차 미한 외교 국방 2+2 장관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을 군사협력 심화 사례로 꼽았습니다. 양측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대응 방안을 식별했고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한은 이와 함께 10월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의 방위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2023년 4월 체결한 워싱턴 선언의 공약들을 이행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등 미한 핵협의 그룹 NCG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내 미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고 도상 연습과 모의 연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상의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며 미한이 공통의 도전 대응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방위산업 기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또는 우주 영역에서의 공격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결정은 각 사안별로 미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는 당사국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공동 대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의 증대되는 핵, 미사일 위협과 같은 공통의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3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와 올해 3국 외교 국방장관급 회의에서 발표된 공약들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했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필러2 아래 선진 역량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임을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러2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필러2 협력 대상으로 한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외교, 국방 수장들이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도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과 김용현 국방장관,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첫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열고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 직후 채택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러시아의 잔인하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민감한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포함해 러시아가 무기와 병력을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대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된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철수할 것을 양국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또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에 나선 것도 비판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지난달 31일 ICBM 시험을 포함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다자간 제재 감시 노력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캐나다군의 네온 작전을 통해 자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난달 다자간 제재 모니터링팀이 출범한 것을 환영하면서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 및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등 국제사회와 완전하고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이자 안보 및 국방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자 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2+2 장관급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고 양국 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해 양국의 인도태평양 특사가 북태평양을 포함한 공동의 지역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 행동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국 육군 참모회담을 정례화하고 양자 및 다자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3차 방산물자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방산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양자 사이버 정책 협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앞서 지난 2022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과 조태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고위급 외교 국방 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미국과 호주에 이어 외교 국방 장관급 회의를 진행한 세 번째 국가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10개월 만에 재개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캐나다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고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1일 북한의 10월 3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고 프랑스는 한국 및 일본과의 전폭적인 연대를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지체 없이 준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북한이 거듭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잠재적인 핵실험을 포함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대화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3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인도태평양 영내의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우리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 10월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는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아울러 북한의 파병 등 러시아와의 협력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침략국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전 미사일과 비교해 가장 높은 고도로 발사된 이번 미사일 시험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배경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 총국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은 최대의 정점 고도 7,687.5km로 상승해 1,001km 거리를 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포 19형이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화국 수호의 제일 핵심 주력 수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원하는 다수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1일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41호를 통과시키고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1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마리차 찬 발베르데 의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결의안 41호를 표결에 붙여 찬성 145, 반대 6, 기권 29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5 in favor, 6 against, 29 abstentions. Draft resolution L41 is adopted.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50여 개국이 참여한 결의안 41호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제목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22년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9월 헌법을 개정해 핵무력 증강 정책을 보완하고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한 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선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니카라과, 시리아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서방 국가들과 한국, 일본 등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위원회는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결의안 34호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130개 나라의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됐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34호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34호는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뉴질랜드, 이집트 등 21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문 조항 26번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외에 어떤 나라도 동조하지 않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57호는 177개 나라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기권은 5표, 반대는 0표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57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결의안에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 57호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의 내용이 포함된 본문 조항 5번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시리아만이 동조했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이날 1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79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됩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의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편 이날 문정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사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특정 문항이 있는 이들 결의안 초안은 균형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본래의 목적이 퇴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With the intention of specific paragraphs singly accusing the DPRK, these drafts lack balance and impartiality, thereby
이어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적으로 자위적인 억제력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을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이 오는 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안보리의 분열 속에도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바바라 우드워드 주유엔 대사가 1일 지난달 31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회의가 월요일로 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Yes, it is scheduled for Monday. And for obvious reasons, this was an ICBM launch on an unprecedented scale.
우드워드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의장국 수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번 ICBM 발사는 전례 없는 규모였고 이에 따라 영내 및 국제안보에 미치는 여러 영향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이를 일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 유엔 미국 대표부는 1일 VOA에 미국과 한국, 일본, 프랑스, 슬로베니아, 몰타 등 안보리 7개 이사국들이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각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ICBM인 화성 19형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캐나다 등 각국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북한 미사일 총국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은 최대의 정점 고도 7,687.5km로 상승해 1,001km 거리를 85.9분간 비행한 후 공해 동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포 19형이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 완결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화국 수호의 제일 핵심 주력수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이후 초안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결의안은 최종 무산됐었습니다. 한편 이날 우드워드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안보리가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보리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 fact that we are able to have a debate at all, I think, is testament to the strength of feeling across the council of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우드워드 대사는 안보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을 도구하는 방식뿐 아니라 북한이 오랫동안 국제법과 제재를 위반해온 방식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안보리 전체의 인식이 강하다는 증거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드워드 대사는 또한 이번 달 의장국으로서 다룰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와의 침략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북러 간 협력을 거론했습니다.
But the fact that we are able to have a debate at all, I think, is testament to the strength of feeling across the council of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우드워드 대사는 러시아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 혼란과 갈등의 수준을 살펴보라며 러시아는 북한군을 비참한 전쟁의 총알바지로 사용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북한군 만 명이 러시아에 도착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그들의 범죄 행위를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5일 실시됩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향후 4년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는 이번 대선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전문가 진단과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이것이 미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표심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아시아계 유권자, 특히 한인 유권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이들의 투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숨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내 한인 유권자 활동을 지원하는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송원석 사무총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에 비해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한국계 미국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력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얼마 전에 폴리티코에서 조지아 그 둘루스 쪽에 있는 한인 타운만 관련해가지고도 그 표심만 가지고도 이렇게 기약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지 중 한 곳인 조지아주 한인 인구의 선거 참여와 관련한 특집 기사를 통해 이 지역에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한인 인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이곳에서 한인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정당과 정치인들도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사무총장은 또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연방의회 내 의원과 보좌관 숫자가 최대 20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4명의 하원의원과 70여 명이 넘는 한국계 보좌관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 추세는 실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미국 인구조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유권자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권자층이며 그중 한국계 유권자도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 139%가 증가했는데 이러한 성장률은 히스패닉 유권자보다 높으며 흑인과 백인 유권자 그룹과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계 유권자 수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면서 2022년 기준 약 1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아시아계 인구의 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 중 110만 명 이상이 투표가 가능한 등록 유권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전체 미주 한인 인구의 약 62%에 해당하며 미주 한인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시민권자는 58%로 비시민권자인 4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 정보에 따르면 애리조나와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같은 주요 경합주에서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크게 상승하며 2020년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인 유권자들의 경우 과거 투표권이 있어도 실제 투표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는 과거와 비교해 미국 내 한인들의 경제적 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권리 증진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영향력이 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예전에 한인 분들이 미국에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계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45%의 투표율에 그쳤던 한인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등록 유권자의 약 6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주도해온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회장은 VOA에 정치적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투표로서 이를 보여주는 것이 한인 커뮤니티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한인 유권자들이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팔라시나 이런 거가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가 있고 투표가 반면
오랫동안 미주 한인 유권자 운동을 이끌어온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도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과거보다 크게 늘면서 정치권에서도 한인들의 요구사안이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각 지역의 한인 정치인들도 많이 늘어났고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
전문가들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과거에는 지역 한인 사회 내 문제 해결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미국 주류 사회의 의제에도 관심을 갖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송원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사무총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경기 회복 등 경제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 문제가 한인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가장 큰 이슈 하나만 고르라면 경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리조나주 출신의 한인 2세로 현재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시드니 김 씨도 전반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많은 한인 사회의 특성상 물가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가 주요 관심사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민 1세대에 비해 젊은 한인 2, 3세대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경제 문제 못지않게 이민이나 인종 문제 등 사회 정의 측면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려는 경향도 뚜렷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en we think about the Korean American voting population, there is a little bit of a divide between the older.
또 한인 이민 1세대는 한국과의 유대감이 좀 더 강하고 한국에 가족이 더 많으며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한반도 관련 문제에 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 3세들은 미국 내 소수 인종으로서 겪는 문제나 시민 참여,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 특히 한국이나 북한 문제는 최우선순위가 아닌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 노드경 씨는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경제 문제 외에도 보건과 복지,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가 대통령이나 정치인 선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나 이런 쪽에 많이 신경 많이 쓰고 그다음에 대외관계, 지금 뭐 무역이나 또는 이제 동맹국에 대한 그 모든 그런 내용 같은 것이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문화와 음식, 상품들이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간 것도 한인 유권자와 커뮤니티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시드니 김 씨는 K-POP이나 음식, 드라마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알게 됐고 그런 문화가 주류로 확산되면 정치인이나 정책 이반자들도 한국인의 존재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n terms of exposure and having more of the general American population aware of Korean culture and therefore
그러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접하고 정치인들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한국에 기울이게 되면 투표와 정책 반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지만 이제 이민 1세대에 비해 미국에서 태어난 2, 3세대가 훨씬 더 많아지는 만큼 향후 이들의 각기 다른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020년 인구조사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와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한인들의 의제와 정치적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 많이 조직하고 이중 언어 교육과 한국어 지원 서비스 등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송원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사무총장도 다문화,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 한국계로서의 정체성을 세대를 이어 유지하는 것은 각 개인과 한인 커뮤니티에게도 매우 큰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세대든 3세대가 됐던 4세대가 됐던 우리 모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왔는지
송 사무총장은 그런 차원에서 미국 정치권에 한국계 의원들 또는 한인들의 정치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정치인을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영 김, 미셸 박 스틸 의원 등 총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이 활동 중이며 한국계 상원의원은 아직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박홍민 위스콘신대 정치학과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앤디 김 의원이 첫 한국계 상원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매우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연방 상원의원은 우선 기본적으로 상원에 있는 리더십
박공민 교수는 한반도 관련 문제나 한국계 미국인 관련 문제가 당장 미국 정치권에서 주요 의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한국계 상원의원이 더 많이 배출될수록 한국과 관련한 의제의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량감 있는 한국계 의원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많이 행사하는 것이 다시 한인 사회와 유권자들의 권리 강화로 귀결되는 선순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오늘 순서로 모두 마칩니다. 북한 유조선이 최근 중국 근해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과거 선박 간 환적이 빈번했던 바다에서 갑자기 방향을 180도 틀거나 위치 신호를 끄고 켜는 기이한 항적을 남긴 것인데 불법 행위가 의심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수상한 항적이 포착된 북한 선박은 유조선인 운흥8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운흥8호는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5분경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에서 바다 쪽으로 약 20km 지점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운흥8호는 31일 새벽 6시 22분경 최초 포착된 지점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광둥성 산타우시 인근 해역으로 운흥8호는 이 지점에 도착한 즉시 곧바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합니다. 운흥8호가 다시 나타난 건 약 하루 만인 1일 오전 9시경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남하하던 전날과 달리 북상하는 모습으로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던 운흥8호는 1일 오후 8시 33분경엔 최초 포착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종합하면 남쪽으로 이동하던 운흥8호가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한 뒤 약 하루 만에 다시 나타나 북상하는 항적을 그린 것입니다. 운흥8호가 갑자기 왜 사라졌는지 방향을 180도 틀어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선박의 운항 형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운흥8호가 포착된 남중국해 일대가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은 곳이란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특정 항구에 입항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운흥8호가 이 일대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통상 선박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외부로 드러내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통해 선박 이름, 선적과 더불어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 번호와 해상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를 공개합니다. 특히 이 중 IMO 고유 번호와 MMSI는 IMO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돼야 합니다. 그런데 운흥8호는 선박 이름, 선적과 더불어 해상이동 업무 식별번호 MMSI만을 발신했을 뿐 IMO 번호는 감췄습니다. IMO 번호는 선박의 건조 시점부터 부여되는 번호로 통상 국제사회는 IMO 번호를 통해 대북 제재 대상 선박을 식별합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선박의 소유주나 기국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흥8호가 의도적으로 IMO 번호를 감춘 채 중국 근해를 운항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E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 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들 선박이 IMO 번호는 감추면서 굳이 MMSI를 공개하는 것은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운흥8호가 공해상에서 유류를 선적했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3국 유류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도 현재로선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3월 제공분을 포함해 이미 두 나라의 유류 거래가 한도를 넘었다는 게 커비 보좌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브리핑이 이뤄진 5월 이후 북한에 공급되는 유류는 모두 결의 위반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호주군이 한반도 인근에 자국 공군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에 참여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1일 보도자료에서 호주는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주일 유엔 군 지휘 협정에 따라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해상 행위에 대한 공중 감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항공기가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건 2018년 이후 14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호주는 올 2월 포세이돈을 한반도 인근에 보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에는 해군 호바트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HMAS 시드니함을 파견해 관련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BOA는 호주 외무부와 국방부의 이번 공중 감시 활동의 의의와 기대 효과 등을 질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안보리 결의 위행을 위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등은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 등지에 파견해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유엔 회원국들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